유튜브 영상을 열어보겠습니다. 7시 30분. 화면이 약간 이상한가요? 구글님, 랜디로저님, 슈에님, 어서오세요. 식사를 하고 땀을 좀 흘렸어. 대충 수습하고 갈 수 없습니다. 네, 현재 6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1분 전. 네. 오늘 김광현, 류현진이 연이어 성전보를 전해줬고, BTS도 뭔가 엄청나게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음악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뭔가가 엄청나게 돈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태풍이 밤새 부닥거리를 하고 지나갔는데, 한국의 일기예보가 더 정확하게 맞았어요. 당연하죠. 뭐 한국에 가까우니까 한국이 더 많은 변수를, 매개 변수를 투입했겠죠. 근데 큰 흐름에서 보면 미국 것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선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한국 것도 맞고 미국 것도 맞고, 근데 세밀하게 보면 한국 기상청이 이번에는 개망신은 면했다. 근데 다음 태풍이 이 한국 가까이로 날아오고 있다. 원래 일본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10호 태풍이 미쳐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냥 사설 기울로 오면 되는데 왜 한국으로 틀까? 이 바람의 방향을 보니까 태평양 동쪽에서 서쪽으로 엄청나게 그 화살표들이 막 밀어붙이고 있어. 막 태풍을 이쪽으로 막 밀고 있어. 와, 화살표 100만 개가 지금 따라붙고 있어요. 그럼 마을이 이렇게 몰려오냐고 다른 쪽으로 사서 가지.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타이베이 쪽으로 막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다. 현재 19명 시청 중. 네. 김영태님, 붉은노을님, 모렌티나님, 지대정님, 강봉수님, 다이젤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화요일이죠. 화요일 방송부는 제가 방송하면서 아, 이건 조금 위험하지? 하고 살짝 건드려볼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볼까? 하고 이제 이 수위를 살짝 이렇게 핥았는데 수위를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을 이렇게 핥았는데, 과연, 아니냐 다를까, 뭔가 잘렸어요. 뭐, 항의하면 풀어주는 그런 뭐가 있는가 본데, 항의하기도 귀찮고, 이걸 뭐 수정해서 달기세 올리라니, 일단 원본이 없어요. 날카풀이 없어. 찾을 수가 없고, 이걸 녹음해놓은 걸 저장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에 링크가 된 것은, 그 몰래 들어가서 살짝 클릭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야. 하여튼 제가 이 살릴 수는 없고, 에이, 그거 뭐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차라리 방송을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방송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겠습니다. 할 수 없고, 그 화요일 방송 내용은 뭐 별 게 아니고 화요일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그 연예인이나 예술가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져야 된다. 왜냐, 사회의 활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는 활력을 증대시키고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그러면서도 통제 가능성을 획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랍처럼 차도로 쓰고 막 그 뭐 여러 가지야. 히잡, 차도로, 부르카, 아바야, 아비안가, 아바야인가 뭐 있어요. 그 터번 엄청 많죠. 종류가 다양해. 그런 걸 쓰고 있으면 결국 사회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랍 사람들이 그걸 쓰게 됐냐면 몽고하고 전쟁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너무 이 방탕하게 살아서 천벌을 받았다. 이제부터 조신하게 지내자. 조신해져야 돼 하면서 귀족들이 모범을 보인다고 차도를 쓴 거예요. 원래 차도를 일반인이 쓰면 머리에 끓는 타르를 부어서 쳐버려요. 일반인은 그 히잡을 못 쓰게 돼 있어. 모나리자도 잘 써보면 베일을 쓰고 있어요. 귀족만 쓰는 거야. 귀족의 상징이라고. 근데 이제 평민들이 우리도 귀족하자! 귀족! 귀족! 우리도 히잡 쓰자! 하고 떠들어서 전 국민이 바보된 거죠. 뭐하러 그런 등신짓을 하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하러 막 히잡 쓰자! 히잡! 히잡이 필요해! 그러고 막 조선시대란 말은 상놈들도 우리도 감투 쓰자! 그러고 막 뭐하는 짓이냐고. 근데 기독교가 그런 것을 오히려 따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학대를 하는 종교가 이슬람교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왜 아랍을 흉내내냐고, 아랍이 망하니까 그게 좋냐고, 아랍이 망했다 우리도 망하자, 우리도 아랍처럼 망해야 돼 하고 막, 왜 그렇게 덩신짓을 따라할까? 좋은 걸 따라야지 왜 그 멸망한 나라를 따라하냐고. 황당하네, 황당하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이 활력을 증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억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또한 가지 얘기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엘리트들이, 우리 같은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는 사람들은 너무 그런 그 마이너리그 애들을 막 들쑤셔서 뭐 성매매라든가 양아치들이 뭐 모여서 담배빵 하고 있네 이런 걸 혼내고 막 꾸짖고 계몽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양아치들이 뒷골목 앉아서 막 자기들끼리 도박하고 짤짤해하고 막 담배빵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되고, 건네든 그렇게 살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 양지로 사살 기어 나와서 성매매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이탈리아에 뭐 치치올리나라는 여성이 성매매 여성인데 국회의원이 된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엄지에 이런 엄지에서 얘기를 해야지 양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성매매도 성매매 자체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유리집을 지어놓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홍등가를 만들면 공창제도 비슷하게 돼버리면 이건 굉장히 안 되는 제도. 이러면 이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야. 나쁜 짓은 몰래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너무 억압하면 안 되고 나쁜 짓을 해도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으면 방치해야 돼요. 이걸 너무 방치한 게 이제 일본 야쿠자도 방치하고 막 이탈리아는 마피아도 방치하고 일본은 빠찡코도 그냥 놔둬버리고 너무 많이 방치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본처럼 막 성인 비디오 산업이 호황되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회를 억압하고 그게 권력행동이에요. 소인배의 권력행동이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또 이제 어제 한 화요일에 했는 얘기는 이 의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강자가 아니고 약자라는 거죠. 아니 약자가 아니고 강자라는 거죠. 약자가 파업을 하면 정부에서 인정을 베풀어야 되지만 강자가 파업하면 이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 국가 기강을 잡는 거야. 힘없는 애가 막말을 했다. 이건 넘어가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건 안 되지. 그럼 힘센 남자와 힘 없는 여자가 같이 주먹질을 했다면 힘 있는 사람이 더 혼이 나야 돼요. 이게 형평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고 정상 참작을 하고 형편을 감안한 형평을 해야 돼. 그래서 의사나 검사, 목사, 조중동, 부동산업자 이런 힘 있는 세력은 정부에서 단호하게 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을 유래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말터집에서 뭐 의사가 간호사보다 많이 투입됐다 개소리 하고 있네. 그 간호사 격리하려고 하는 얘기지. 그거 가지고 말치비 하는 거는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거. 소인배. 의사들이 이렇게 소인배일 줄 누가 알았냐고. 예, 그 다음 한 얘기는 이재명이 너무 가볍게 행동한다. 국민들은 똑같은 거 두 번 하는 걸 싫어해요. 벌써 아직 대선 시즌도 아닌데 막 누가 옳으냐 논쟁하자 이런 행동은 초등 행동이고 이 제발 이재명 고단수가 아니야. 정치 구단이 아니야 하는 걸 보면 너무 속보여.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도로 하면 망해요. 그러면 안 된다. 국민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국민들, 안철수가 저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해야지. 안철수, 너 그럴 줄 알았어. 안철수 역시 지금쯤 한마디 할 거다 싶었는데 또 한마디 하네. 왜 안철수가 조용하지? 역시 한마디 하는구나. 아, 짜식. 궁금할 때마다 한마디 해. 딱 이렇게 나오면 이제 속이 털리는 거죠. 국민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존경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 떨려면, 이재명이 떨려면, 이재명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재명이 한 말 한번 해야 되는데 왜 조용하지? 뭐 이렇게 좀 다시 보게 하도록 이 의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뭐냐면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단순한 캐릭터가 되면 안 돼. 강한 듯한데 약하다. 약한 듯한데 강하다. 우유부단한 듯한데 강단이 있다. 극단적인 듯한데 협상을 할 줄 안 해. 이렇게 가야지. 저 양반은 협상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외골수네, 꼴통이네, 이래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비나 관우 장비가 되면 안 돼요. 정치인은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을 합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전은 장비처럼 하고 중기전은 관우처럼 하고 장기전은 유비처럼 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 나는 장비야, 장비 하고 이러면 속 틀리는 거예요. 장비 대접을 밖에 못 받아. 대장이 되려면 유비가 돼야 되는데 유비가 되려면 관우 장비를 거느려야 돼요. 자기 안에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엊그제 했던 얘기가 엘리트주의는 엘리트가 지배해야 된다는 주의가 아니고 엘리트가 지배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구조론 엘리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구조론이 엘리트주의다 그러면 구조론은 엘리트가 다 먹자는 주의구나, 엘리트 우월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트주의는 엘리트를 단속하라, 엘리트를 감시하라, 엘리트가 오버하지 못하게 하라, 가만 놔두면 엘리트가 다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다원주의인데 다원주의는 세상에 다양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가 다 먹지 못한다 이런 주의죠. 그럼 사실은 어느 게 정답이냐, 이 전 세계로 보면 다원주의가 많은데 어떤 지역으로 좁혀보면 한 놈이 다 먹어요. 일단 뭐 계산이라든가 뭐 점촌이라든가 저 어느 촌 동네 가면 대학생 10명 정도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그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있어요. 워낙 뛰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몇 놈만 먹으면 돼. 내 말 잘 듣는 젊은 대학생 50명이 날 따른다. 국회 문제 없어. 저 지방 촌 동네 말이야. 서울에서 안 되죠. 서울에서는 안 되는데 저 지방 어떤 촌 동네라면 뭐 영양 뭐 이런 데 있잖아. 촌 동네 이런 데서는 조폭도 심지어 국회의원인데 옛날에 깡패가 국회의원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신기환, 신도환 유명한 주먹이었죠. 그래서 촌 동네는 한 놈이 다 먹는 그 엘리트주의 현상이 100%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조선왕조도 노론이 다 먹었지 누가 먹었냐고. 신라시대는 경주 김씨가 다 먹었고 고려시대는 왕씨가 다 먹었고 해먹는 놈이 해먹어요. 결국 의사결정 집단은 극소수고 갈수록 이게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의사결정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의를 맨날 하면 그 맨날 비용 들어. 회의하면 밥은 누가 밥값은 누가 낼 거냐고. 그 비용을 줄이려고 행동하고 비용을 줄이는 쪽이 이겨요. 이쪽은 회의를 맨날 하고 이쪽은 회의를 안 한다. 이쪽이 이긴다고. 그 회의를 안 하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 망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딜레마죠. 이게 모순이에요. 자본주의 원래 모순이에요. 자본주의는 효율적이라야만 이긴다. 근데 효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리스크가 커져서 갑자기 한 방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역으로 찔러서 환경을 복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독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의사결정 단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려는 사람은 반칙을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의사결정 비용을 덜게 만들어서 의사결정이 안 되게 만들어서 결국 지가 다 해먹으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다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제 화요일 다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이야기하면 마지막으로 그 중국은 고대 문명이 없이 서쪽에서 유목민이 전해준 바퀴와 쇠도끼로 갑자기 문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은 원래 숲이었어.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도끼가 있어야 돼요. 쇠도끼로 살림을 벌쳐야 되는데 이 도끼가 BC 1200년경에 보급됐어요. 그때 게르만 지역하고 중국하고 거의 동시에 중국은 주나라가 들어서고 게르만에도 그 게르만족이 갑자기 막 철기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철기와 바퀴가 전해진 시점에 갑자기 살림을 벌쳐서 중국 문명이 일어난 것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원론이 없어. 문명의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팍 흥한 나라는 갑자기 주산져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인구가 폭증하면 갑자기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중세에 머물러 있고 근대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이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학문이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초 학문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기초적인 학문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돼 있지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구조론처럼 뭔가 새로운 걸 연구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학문은 외국에서 번역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왜 스스로 학문을 만들어내냐 그런 게 어디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도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서양을 이기려면 뭐 노벨상 일본이 몇 개 받았다고 교만해져 있는데 노벨상 몇 개 받은 게 별로 자랑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이겨야 돼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 유교적 세계관이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학문을 자생적인 학문을 해야 된다. 외국에서 수입한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서양 학문은 여기까지야. 지금 드러난 게 서양 학문의 전부라고. 끝 다야. 여기서 더 나아갈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문명을 제대로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화요일 다 했던 얘기고. 오늘 얘기는 뭐, 오늘 별로 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의사들은 나쁜 놈들이다. 8년 전에 이미 의사 대란을 예고했죠. 2020년에는 의사 3만 명이 부족하다. 8년 전에 나온 얘기라고. 그래서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 박근혜 지들이 먼저 의사 늘리자 그러놓고 또 이제는 의사 늘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다 그렇게 해. 어떤 집단이든 의사뿐만 아니라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부동산업자든 조중동이든 힘이 있는 집단은 반드시 찬스 말 쓰는 그런 칼질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지. 힘이 있으면 무조건 그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양심적으로 힘을 조절하지 않을까.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불가능해. 이런 구조에서는 그 집단 중에 단 한 명이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구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의사든 검사든 판사든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 안에서는 절대 못 막아요. 외부에서 막으려면 여기 끝만으로 살짝 잡아도 못 움직여. 일단 우리, 여러분이 이제 달리다가 이 바지가랑이가 나뭇가지에 살짝 걸렸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잡으면 손가락 끝만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도 못 가. 강아지가 있는데 걔 꽁지만 잡고 있어도 못 간다는 거죠. 멀리서 더듬거리만 잡고 있어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안에서는 그렇게 제지가 안 됩니다. 안에서는 51대 49로 나와서 51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통제하려면 외곽을 때려야 돼요. 뭐 이렇게 있다면 가장자리를 때려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안 흔들린다는 거죠. 안에서 움직여보라고 움직이지는가. 어떤 물체든 갖고 직접 실험을 해보라고. 밖에서 이 멀리서는 이렇게 하면 흔들려. 지렛대에 걸리지요. 근데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의사 집단 안에, 검사 집단 안에, 판사 집단 안에 내부에서 자정 운동을 해서 천만에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 안에서 스스로 우리 뭐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북한에서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없어! 일본에도 양심적인 일본 없어! 중국에도 양심적인 중국인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왜 외국에 있었겠어요. 외국에 있어야 얘기 든다고. 국내에서는 안 돼. 원래 구조적으로 내부에서는 51대 49이기 때문에 무조건 51이 이기게 돼 있지. 49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외부에서는 1만 가지고도 99를 흔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일본을 변화시키려면 외부에서 일본을 괴롭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움직이려면 중국을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계속 이간질하면 일본이 약올라서 변해.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저절로 뭐가 일어나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서 흔들고 내부에서 호응하면 그건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북한을 흔들면서 동시에 내부와 손잡게 해야지 100% 북한 안에 맡겨놓으면 북한 스스로 민주화하라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것도 무역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 무역국가 아니다. 그러면 민주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자기 무덤 판 거지. 박정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거야. 박정희가 내수를 키운다면서 수출을 전혀 안 했다. 그래서 외국하고 전혀 이제 교류가 없이 고립되었다 하면 민주가 안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이 해결을 못 합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의사들도 우리 외부에서 좀 찝찝거려야 돼. 의사는 애들 IQ가 좀 떨어지는구만.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된 그 의사들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뭐 공부 열심히 한 애들과 비교를 해놨는데 너무 황당해. IQ가 떨어지는 거야. 와, 그렇게 의사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처음 알았어. 왜 그렇게 멍청한 거야. 그래서 의사든 검사든 이 원래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인들 스스로 뭐 자정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외부에서 야 기독교 너희들 뭐하냐 왜 사이비한테 끌려다니냐 하고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변합니다. 네, 전부를 이야기하고 오늘 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구조론 이야기 아 여기부터 막 졸리는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1법칙과 2법칙. 이 엔트로피 법칙만 알면 다 아는 거죠. 근데 1법칙은 사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1법칙은 사건이 있는데 사건 이전과 이후는 같다. 그러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사건 내부를 안 보는 거예요. 뭔 사건이 났어. 근데 사건은 보통 내부가 잘 안 보이죠. 폭탄이 터지는데 폭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자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뭐 이거 없어. 뱃속에서 소화되는 장면 실시간 생중계 막 미래는 가능할지 모르죠. 뱃속에 카메라 넣어가지고 막 뱃속에서 지금 소화되고 있는 장면을 막 보여주는 거야. 장의 연동운동 막 보여주고 막 지금은 내시경을 넣어도 소화되는 장면을 생중계를 못하고 위장을 비우고 해야 돼.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 내부를 보통 사람들이 안 봅니다. 보려고 안 해요. 그걸 보는 게 구조론이고 그걸 보는 게 2법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법칙은 사건이 일어난 어떤 바운더리를 보는 것이고 2법칙은 사건의 현재 진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제하는 거야. 그럴 거면 자동차 멈춰 있어. 근데 부산까지 갔다 왔어. 이 자동차가 그 자동차냐? 멀쩡하군. 이건 1법칙이고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막 핸들을 이쪽으로 꺾거나 저쪽으로 꺾거나 막 잔소리하는 건 2법칙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1법칙과 2법칙이 별개의 법칙이 아니고 한 개의 법칙인데 1법칙은 바깥을 보는 것이고 2법칙은 내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질서도 정가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말을 헷갈리게 됐어요. 별게 아니고 2법칙은 변화 그 자체예요. 아, 변하는구나. 변해. 아, 역시 변하는구나. 아, 변한다. 이게 바로 2법칙이라고. 그러니까 2법칙이 별게 아니고 변화 그거라고. 아, 변화. 그것이 바로 2법칙입니다. 2법칙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2법칙은 변화이군요. 내가 2법칙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법칙 다 알았는데 얼마나 쉬워. 2법칙은 뭐지? 변화야. 아, 변화구나. 얼마나 쉬워.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2법칙은 변화는 변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변화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물이 흘러간다. 그럼 물결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변화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간지 안다면 예를 들면 한강물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 한강물은 저 단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단양보다 더 상류로 가면 수심이 얕아서 배를 띄우지 못해. 그래서 단양에서 나룻배 타고 가만히 있으면 서울로 오는 거예요. 아, 한강물은 단양에서 서울로 가는구나. 반대로 서울에서 단양으로 그 서울로 가지는 못해요. 그때 노를 열심히 지어야 돼. 서울에서 단양으로 가려면 막 엄청나게 노를 지어야 되고, 단양에서 서울로 가려면 가만히 팔짱끼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변화하는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는데, 순방향을 가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 역방향을 가려면 돈이 엄청 든다. 막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얘기냐. 변화라고 했으니까. 변화는 변하지. 변하니까 그 변화를 타고 가면 되잖아. 아니, 말은 달린다. 아, 그럼 말 타고 가면 되네. 자동차는 달린다. 아, 그럼 자동차를 타고 가면 되는구나. 얼마나 쉬워요. 이게 바로 2법칙이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한동력처럼 안 되는 걸 되게 한다고 막 한강에서 단양까지 그 설로 올라간다 그러고 막 대도 않은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삽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모터 달린 배라면 서울에서 단양까지 갈 수 있잖아. 배를 탔어. 소위치만 딱 넣어도 배가 가. 와, 저절로 가잖아. 아, 너무 좋아. 근데 아버지가 기름값을 내줘서 그렇지.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름값을 내줘서 그 기름이 앵꼬되면 더 이상 갈 수 없다. 사람들이 이걸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집 차는 휘발유 넣어야 가나? 우리 집 차는 그냥 가던데. 나 지금까지 기름을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 근데 지금까지 차를 잘 타고 다녔다고. 왜 그렇지? 운전기사가 넣은 거지. 자기 운전기사였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한 번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은 적도 없는데 자동차를 3만 키로 탔어. 그 사람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거야. 운전기사 월급 주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착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운전기사한테 월급을 주면서 운전기사가 기름 다 넣어주니까 자기는 아 우리 차는 기름 안 넣어도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은 보통 외부에서 해준다고 자기가 안 해.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학교라는 시스템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등록금 냈지. 등록금 안 냈는데 학교 돌아갈 게 있냐고. 근데 등록금은 아버지가 냈지. 그래서 아, 학교는 공짜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착각을 깨주는 게 공짜 먹는다는 착각을 깨주는 게 이게 엔트로피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짜 먹고 있기 때문에 도처에서 공짜 먹어. 초등학교 뭐 공납금 내고 뭐 등록금 내는 거 아니잖아. 공짜로 학교 다니지.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교복을 엄마가 사주지. 보통 선배들이 뭐 신고식 뭐 MT 이런 걸 해서 다 해주잖아 선배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하게 된다고 주변에서 다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런 초기 비용을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망각하고 공짜 먹으려고 안철수처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날 지지해 주겠지 그러고 막 옛날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됐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해먹을 수 있겠지. 수요일은 출근 안 할 거야 박근혜. 가만히 있어도 다 되니까 세상 모든 게 다 공짜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않고 내가 공짜 먹었다면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누가 비용을 지불할까? 주로 태양이 지불하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태양이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공짜 먹고 있기 때문에 아 원래 이 공짜 먹는구나 하고 이 세상이 공짜구나 하고 착각한다고. 공짜가 아니야.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에요. 피를 흘린 대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공짜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자. 이게 이 구조론이고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너무나 쉬워요. 아, 세상 공짜가 아니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더 어렵죠. 오늘 한 얘기는 존재는 에너지 플러스 관계다.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1은 2하고 더하기예요. 이 더하기는 왜 빼냐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이 더하기죠. 2 더하기 1이 아니고 2하고 더하기야. 이 더하기에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더하기는 논외로 치고, 아, 그건 빼놓고 이야기하자. 그,는, 일단 화학실험을 한다면, 뭐, 산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만 있으면 되지. 그 사이에 들어간 과학자의 비용, 이런 거는,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 국가에서 실험 비용 다 대주는데, 그거는 계산하지 말자. 그래서, 이, 비용 청구할 때 산소하고 수소 값만 지불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더하기 비용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닫힌 게 안에서 저절로 일어난 사건, 외부의 힘이 없이 자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반드시 그 더하기를 소모하게 된다. 관계를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한되어 있어. 일단 다섯 개가 있다면 관계가 몇 개일 거예요. 한 세 보자고.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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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선이 몇 개 있냐고.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 20개가 되는 게 아니고 수백 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체험 한 개는 관계가 몇 개냐? 0이에요. 두 개는 관계가 한 개죠. 세계는 관계가 세 개예요.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한 개. 네 개면 여섯 개가 돼요. 네 개면 네 개가 안 되고 여섯 개가 된다고. 다섯 개면 열 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팍팍팍 막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렇다고 관계가 무제한인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건 바둑 수가 몇 개냐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는 또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잠재된 관계, 하나는 살아있는 관계, 하나는 죽은 관계. 이 세 가지가. 왜냐하면 이 연결을 잘못하면 이 앞에 그 가려가지고 뒤에 있는 건 관계가 연결이 안 돼요. 일단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면 외부에서 연결할 때 이놈하고 연결하면 이 뒤놈하고 연결을 못해. 이놈이 막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시내 버스에 딱 탄다고 치고 버스에 승객이 한명 있으면 관계가 0이죠. 운전기사 빼고. 근데 두 명이면 한 개, 세 명이면 세 개, 이렇게 막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 다시 관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른 버스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꼼짝 못 한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관계가 다 사라져 버려요. 이런 이제 복잡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관계라는 건 뭐냐면 막혀가지고 뒤에서 연결을 못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빈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사건이 끝나면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권리금인데, 국가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권리금을 인정하고 어떤 국가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구조론을 보면 권리금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건물주들이 우리 건물은 권리금을 인정 안 해! 그러고, 가게가 나갈 때 원상복구해놔라 그런다고. 그럼 권리금 못 받잖아. 권리금이라는 것은 시설 투자비, 인테리어비, 그리고 가게 소문 내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가게가 장사 잘 돼가지고 이제 유명해져서 인지도, 뭐 이런 것이 다 권리금이라고. 그거 실제로 있는 거예요. 관계가 실제로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똑같은 가게라도 막다른 골목에 있는 가게, 삼거리에 있는 가게, 사거리에 있는 가게, 다르죠. 사거리보다, 삼거리보다 장사 잘 돼. 이 거리는 뭐냐면 그냥 길이 한 길로 쭉 있다면, 이렇게 쭉 있다면 가운데 있는 점포가 있다면 이거 이거리죠. 근데 이 T자로 연결되어 있다면 삼거리야. 네스로 연결되면 사거리죠. 사거리가 제일 장사 잘 되고, 그 다음 삼거리, 그 다음 이거리, 일거리는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은 장사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는, 관계에 따라서 장사 잘 되고, 장사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금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강남에 땅값이 비싸겠어요? 강남이 외부로 연결되는 라인이 더 많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라고.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냐? 부산이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줄을 쭉 그어보라고. 그 라인이 더 땅값이 비싼 거야. 그 관계가 더 많으니까 더 비싸지. 영동으로 가려도 강남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남북 통일되기 전에는 강남 땅값이 안 내려간다고. 왜냐, 라인이 연결된 관계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생각할 때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그 관계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관계는 사건이 끝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디자인하기에 따라서 관계가, 가치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권리금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이 열역학 1법칙은 권리금 받지 말라는 건물, 2법칙은 권리금 받아도 된다는 건물, 이런 차이가 있다. 구조론을 보면 권리금을 받아야 돼요. 그 중요한 걸왜안 받아? 그 건물 다시 원상복구하면 비용이 다 깨지잖아. 얼마 손해인데. 상각비라는 거죠. 이런 관계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것도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관계는, 아기 때는 관계가 별로 없어.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근데 점점점 관계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관계가 다시 줄어들어. 친구가 점점 사라져. 그냥 사망. 친구가 다 죽었어. 그래서 관계는 제로 상태에서 점점 늘어났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제로 상태에도 또 잠재된 관계가 또 있어요. 아직 관계는 없지만 조만간 관계는 생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친구는 없지만 조만간 친구가 생길 것이다. 그런 잠재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는 살아있는 관계고 죽은 관계는 사이가 틀어졌어. 그러니까 친구인데 원수가 됐어, 원수. 그래서 세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바둑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바둑에 361도가 있다는 것은 361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의 그 점들을 잘, 돌들을 잘 연결하면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두 집을, 두 눈을 못 나고 끊어져 버리면 그 죽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를 이해하려면 바둑을 두면 된다. 하여튼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어떤 처음 시작점엔 관계가 굉장히 단순한데, 단순하면 그걸 통제하기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플 기술이 대단해서 갤럭시에 못 따라잡는 게 아니고, 애플 기술은 갤럭시에 훔칠 수 없는 기술이야.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럼 대기업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기술을 우리가 쓸 테니까 몇 개만 주문하자, 이렇게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놓고 슬쩍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용하려면, 알아야 뭐 이걸 쓸 게 아니야 하면서 기술을 공개해달라고 사서 꼬셔요. 그런 다음에 우회 기술을 만들어요. 우회 기술. 일단 A라는 수단으로 이걸 만들었다면 우리는 다른 물질로 그걸 만들어보는 거야. 아, 저쪽에서 크롬을 쓰는 거, 우리는 카드뮴을 쓰지. 우리는 니켈을 쓰자. 우리는 니켈 수소 전지를 가보자. 이렇게 살짝 틀어. 저쪽에서 리튬 니켈 전지를 쓴다. 우리는 리튬 크롬 전지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살짝 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틀 수 없는 게 있다고. 그게 그냥 손하고 피부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그 틀 수가 없어.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라인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 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그걸 내부에 감출 수가 있다면 속일 수가 있죠. 일단은 이 도요다는 그 하이브리드가 엔진이 직결되는데, 현대는 그 하나 단계를 더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일반 소비자 알게 뭐야. 그 안에 내부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그 현대가 연비가 안 좋으니까 원래 연비가 안 좋구나 하지. 아, 그게 직결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일반 소비자는 모른다고. 왜냐면 엔진 뜯어봤냐고. 근데 애플하고 갤럭시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까 알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기술을 이게 훔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이 생명체는 DNA가 방향이 있는데, 뭐 왼쪽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라는 거야.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모든 DNA는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은 왜 없을까? 몰라. 과학자들도 몰라. 왜 그렇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왼쪽 오른쪽 말고 또 제3의 쪽도 있을 거 없어. 사람은 성소수자가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 왼쪽 동시에서는 무슨 쪽? 뭐 이거 없어. 그래서 어떤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물의 유전자가 생각보다 이 지놈 유전자 수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계 내부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유전자는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많은 변이가 일어나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맨 꼭대기 구조 대가리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도 어떤 물질의 스핀이 있다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두 개밖에 없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두 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또 무슨 뭐 있지 않을까? 없어. A 아니면 B고, 더하기 아니면 빼기고, 그 외에 다양한 거는 없어요. 수학도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 뺄셈만 있고 나머지 수는 없어요. 곱셈 이런 건 다 뒤집은 거야. 나눗셈은 곱셈을 뒤집은 거고, 곱셈은 더셈을 쌓은 거고, 더셈은 뺄셈을 뒤집은 거예요. 그렇게 우주 안에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수학은 마이너스밖에 없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복잡해진다고 해서 더 다양한 진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다. 그러면 20만 개도 있고 200만 개도 있고 2천만 개도 있고 2억 개도 있고 20억 개도 있고 200억 개도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 주사위 눈은 6개밖에 없어. 주사위 눈이 뭐 100억 개가 있고 없어. 그냥 6개인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단순해진다. 이렇게 관계는 무한정 많아지는 게 아니고 단순한 관계가 점점 복잡해졌다가 다시 결국은 단순화돼요. 그래서 단순, 복잡, 단순 이런 패턴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친구도 처음에 없다가 점점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는데, 처음부터 난 친구가 1억 명이야 이런 게 없어. 근데 페이스북 친구는 너무 많아서 이제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뭐 5천 명으로 제한 이런 게 있는데, 친구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친구지 실제로는 연락 안 하잖아. 난 친구가 100만 명이야.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소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 하여튼 인류가 아직 이 관계의 세계에서는 접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몰라. 아무도 이걸 연구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은 시간 나면 한번 관계를 연구해 보세요. 저도 이 관계 연구하면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는 수박 그달기로 살짝 들어가지 더 이상 깊이 발을 안 담그고 있는데 심심하면 엄청 연구해 보자는 거죠. 다음 이야기는 네, 질문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열은 유일하게 내부를 드러내는 에너지다. 그럼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죠. 열뿐만 아니라 내부를 드러내는 에너지는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열이 그렇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모든 물질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점점 열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일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열이 유일하게 내부를 드러내는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열이 이제 실험하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열 외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실험하기가 골 때려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다음 이야기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라.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가 다 움직이는데 이게 한 개라는 거예요. 기하가 맞물려 있다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한 개죠. 어떤 시계 안에 톱니바퀴가 막 잔뜩 있어. 손목시계 안에 옛날 기계시계 보면 톱니바퀴가 잔뜩인데 왜 이렇게 많냐고. 사실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 톱니바퀴가 많은 이유는 정확한 시간을 시간, 시, 분, 초 이렇게 인간이 나눠놔서 그런 거야. 뭐하러 그렇게 나눠놓냐고. 시, 분, 초 다 없애고 그냥 하나 통일하자고. 시, 분, 초 이걸 인간이 정해놓은 거지. 자연에 시, 분, 초가 어딨어. 자연은 시도 없고 분도 없고 초도 없어요. 그 인간이 정한 거야. 인간이 괜히 세 가지를 정해놔서 그렇지. 그 뭐 시, 분, 초 밑에 또 하나 더 정하고 또 그 밑에 또 정하면 점점 늘어나서 막 시계가 복잡해서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하긴 뭐 손목 시계도 보면 시, 분, 초뿐만 아니라 달력까지 들어있어. 요일까지 써놓고 막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골 때리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시계 안에는 시, 분, 초, 달력, 요일 이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시계 톱니바퀴는 한 개면 충분해. 그래서 이 우리는 시계 안에 굉장히 많은 이 부품이 들어있지만 시계의 핵심은 딱 한 개예요. 그게 뭐냐면 앵커라는 부품이 있어요. T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가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빨리 테이프 풀려버려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너무 빨리 테이프 풀리지 않게. 그래서 이만큼 갔다 다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벽시계는 이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시계라고. 다시 말해서 이게 시계인 거예요. 시계 끝? 얼마죠? 이거보다 더 간단할 수 있냐고. 이게 시계라니까.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야 돼. 항상 일정한 속도로 가게 됐어요. 빨리 흔들면 빨리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시계라고. 왜 시계가 복잡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인다. 어떤 두 개가 움직이면 그게 시계예요. 그래서 둘이 연결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메커니즘인데 메커니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뭔가 줄어들고 하나는 뭔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이제 뭔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죠. 재산이 늘어나는 걸 좋아. 여자친구도 많았으면 좋겠어. 이러다가 이제 혼나고. 근데 항상 그 자연의 법칙은 마이너스가 먼저고 플러스는 뒤에 따라오는 건데 일단 우리는 버스를 먼저 타고 그 다음 내리잖아요. 그럼 버스는 플러스가 먼저고 마이너스가 나중이다. 이거는 관찰자 입장이고 버스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라고. 버스 자기 입장으로 보면 항상 마이너스가 먼저예요. 먼저 승객이 내려야 탈 수가 있죠. 그래서 버스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왜 승객인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냐고. 그래서 관찰자 입장을 빼자. 관찰자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면 자기소개가 되고, 객관적으로 버스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버스 내부의 논리로 바라보자. 이게 이제 구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집에 밖을 나가서 버스를 타고, 버스를 내려서 회사를 들어가고, 보면 항상 마이너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다. 근데 우리는 이, 항상 플러스를 먼저 하게 돼. 왜 그러냐? 어린애라서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가정이 상부 구조고, 식구들은 하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에, 엄마가 다 해줘. 그 엄마,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깨워주고, 엄마가 먹여주고, 엄마가 옷 입혀주고, 계속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언제 하냐? 화장실 가서 한번 해. 목욕탕에 가서 한번 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플러스만 받아먹고, 마이너스를 안 하기 때문에, 아, 세상은 플러스구나. 챙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스템이 마이너스를 해줘서 그런 거예요. 내한테 플러스가 일어나고 있다면 뒤로 누군가가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통제하려면 마이너스 부분을 통제해야지 플러스 부분은 통제할 수가 없어. 통제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붙잡는다 해도 내가 먼저 이렇게 가야 돼. 그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낚시를 하려도 먼저 미끼를 손에 봐야 돼. 그게 마이너스죠. 낚시터까지 가야 되잖아. 그게 마이너스죠. 항상 보면 회사에서 일을 하고,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는 거예요. 먼저 내한테, 내가 손해를 보고, 주주도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챙기는 거지. 처음부터 플러스를 먹는 거는 자연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플러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애 때 행복했잖아. 어린애 때는 맨날 플러스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공부시켜줘, 옷 입혀줘, 밥 먹여줘, 일거리 줘, 다 주니까 플러스만 할 때가 행복했어. 어른 되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어른 되면 이제 피곤하거든. 이놈처럼 다 달려들어서 용돈 달라, 뭐 살림할 돈 달라, 무슨 돈 달라, 세금 달라, 뭐 관리비 달라. 달라는 게 너무 많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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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환장할 지경이지. 그러니까, 아, 플러스 할 때가 좋았어. 어린 시절이 좋았어. 하고, 이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데, 플러스를 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게 돼요. 보통 권리를 뺏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권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실익을 선택할 것인가. 권리는 장기적으로 오는 거고 실익은 당장 먹어치우는 거라고. 당장 실익을 챙기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는 항상 플러스만 하지. 거지는 마이너스 할 일이 없잖아. 뭐 있어야 마이너스로 하지. 그래서 이 플러스 좋아하다가 거지 된다. 아니면 남 좋은 일 시키게 된다. 남의 부하가 되고 쫄개가 된다. 맨 밑에서 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이해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과 악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과 악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단 선이 먼저 가고 악이 따라가게 돼 있어. 선은 절대적이고 악은 상대적이다. 진보가 절대적이고 보수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뭘 통제하려면 선을 통제해야지 악을 통제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통제한다는 것은 범죄자를 투표해가지고 무슨 사건이 나면 네티즌 댓글 달아가 저 30년형 때려라 뭐 형량이 왜 집행유예를 풀어주느냐, 뭐. 홍정욱 딸도 뭐 집행유예 4년인데 대부분 전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전부 처벌이 약하다. 강력 처벌을 해라. 그런 거예요. 처벌 만능주의야. 악을 어떻게 이 조지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선을 해결해야 문제 해결되지. 악을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범죄를 해결하려면 GDP 올라가면 돼. 저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가보라. 범죄자가 없어. 왜 없냐? 국민 소득이 높으면 범죄 저질해도 안 한다고. 먹을 게 많은데 왜 범죄를 저지냐고. 강아지도 먹이를 조금 주면 자기들끼리 싸워. 먹이를 많이 줘봐. 강아지들끼리 안 싸워. 먹이를 많이 줘도 싸우면 그게 나쁜 게야. 강행국을 불려야 돼. 그래서 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선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뭐 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플러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굉장히 위험한 선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도 세금을 더 걷어서 플러스로 뭐 해결하자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진보 쪽은 세금 정세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내니까 그런 거고 이 그냥 아 세금 더 때리면 되잖아. 이건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야. 그렇다고 시스템을 죽인다고. 좀 경제학을 배운 사람 다 알겠지만 무작정 세금 늘리지 않은 것은 원시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북유럽이 세금 늘려서 그렇게 잘 살게 됐냐고 아니잖아. 감세할 수 있으면 감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그렇다고 이 너무 안 걷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마이너스를 하지. 국가가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마이너스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그 뭐든지 어떤 플러스를 가지고 통제하려면 인간이 말을 안 들어. 죽어보자고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해결하는데 1의 비용이 든다면 플러스로 해결하는 데는 10의 비용이 들어요. 일단 여기서 뭐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여기 방해자가 있다. 이 방해자를 마이너스 하는데 10의 비용이 된다면 여기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뭘 하나 더 붙이자. 더 붙여서 해결하는 데는 그 10배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해보면 알아. 조각을 해도 그렇지. 나무를 깎아내자. 깎아내면 돼. 근데 진흙을 붙여서 하려면 이쪽이 물리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쪽이 누르면 이쪽이 나오고 막 개고생이야, 개고생. 뭘 밀가루 반죽이라도 해보라고. 뭘 더 붙여서 하려면 이쪽에 뭘까 손을 대면 반드시 뒤에 또 탈이 나요. 항상 이 전체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해야 돼. 한 번 더 붙일 때마다 원점에서 다시.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로 하면 그냥 깎아내면 돼. 이만한 원석을 갖고 와서 계속 망치고 때리면 되잖아. 깎아내기만 하면 돼. 이걸 마시자고. 근데 붙이려면 본드가 있어야 되고 한 번 붙일 때마다 전체의 밸런스를 다시 잡아야 돼. 그래서 플러스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어리석은 대응법이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 마이너스를 좋아해요. 왜냐면 나중에 플러스로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근데 노인들은 플러스를 좋아해요. 왜냐면 죽을 때 다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봤자 플러스를 찾아먹지 못한다고. 봄에 파종하면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젊은이들은 20대 때 파종하는 걸 40대에 수확한다고. 노인들은 80대에 파종해서 언제 수확하냐? 못해. 그래서 노인들은 다 보수 꼴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진보냐 보수냐 이거를 이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 보수는 멍청해서 보수다. 보수하지 말고 진보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내가 내 설명을 들어봐. 나한테 와서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진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간은 보수하게 돼 있어요. 그냥 보수가 더 이익이야. 나이 든 사람은 먹고 튀는 게 최고지. 실컷 해먹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 죽은 사람한테 세금 받겠냐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보수를 지지하는 게 맞죠.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보를 통해서 보수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보를 확 해버리면 보수가 살살 따라와. 무슨 얘기냐면 진보가 있으면 반드시 보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보를 잘 디자인하면 보수를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일단 먹는 것은 하루 종일 먹어도 되는데 화장실에서 사는 것은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진보를 통제할 수 없지만 진보는 보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를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수를 이렇게 살짝 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보를 잘하는 것은 보수를 달고 가면서 꼬셔서 그 보수 너희들은 저 구석에 가 있어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노인들한테는 당신들은 저쪽에 가서 방해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TV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로당 지어줄 테니까 경로당에서 TV 보라고. 코로나인데 나대지 말고 집에 가서 TV 보라고 이렇게 사서 꼬셔가지고 보수한테 이제 역할을 줘서 구석에 처박혀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수는 진보를 그렇게 통제를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하여튼 그렇다. 그런 얘기고 지금까지 한 54분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실익보다 권리를 찾자. 네. 그런 얘기죠. 실익은 단기전이고 권리는 장기전인데 뭐든지 장기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죠. 네. 젊은 사람이 보수하는 것은 보수인 척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꼴통이 꼴통.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단기전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단기전이 도박하는 거죠. 전 재산 다 로또 긁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 젊은 사람이 보수하는 건 진짜 이데올로기적인 보수가 아니고 빈집털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 쪽에 인재가 하나도 없어. 나도 조중동은 왜 그렇게 농객이 없냐. 차라리 나를 스카우트 하라고. 내한테 전화하면 내가 조선일보에서 칼럼 써줄게. 조선일보 칼럼 쟤네들 완전 덩신하냐. 내가 조선일보에서 칼럼 쓰면 완전히 진보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 근데 내가 양심적으로 안 가는 거지. 쓰려면 얼마인지 할 수가 있어요. 보수는 워낙 인재가 없기 때문에 진보 쪽에서 야, 저기 빈집털이다. 가서 다 해먹자. 이런 식으로 인간이 보수화되는 거죠. 조중동에서 해먹기는 거저먹기. 조중동에 다 노인들밖에 없잖아. 그 젊은 보수 오면 대환영이야. 진보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공천 하나 따려면 개고생을 해야 돼. 근데 미통당은 아무나 공천 넣으면 너 공천 줘. 심지어 차명진도 공천 받은 거야. 차명진 같은 바보도 공천 받고 막 배현진도 공천 받고 그런 사람이 진보에서 공천 못 받죠. 젊은 보수는 다 가짜고 보수가 아니라 장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변희재는 제가 옛날에 변희재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 양반이 보수 이데올로기에 있는 게 아니고 야 보수 쪽에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한번 다 먹는다. 우리 다 같이 보수로 넘어가자. 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보수는 이념적인 보수가 아니고 이념인 척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공짜 먹으려고 지갑 주우려는 거짓말쟁이다. 그런 얘기죠. 장사꾼이다. 네, 오늘 55분 동안 67명이 현재 시청 중입니다. 네, 참석해 주신 67명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아마 못하겠고 잘하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